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OS TV 시사 뉴스입니다. 뉴스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영적 안목을 기르고 뉴스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감각을 예민하게 기르도록 도와드리는 SOS TV 시사 뉴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뉴스의 장을 열어봅니다. 사계절 내내 얼어붙는 땅 북극. 그 땅에는 금, 은, 동, 니켈, 다이아몬드 등 듣기만 해도 귀가 번쩍 뜨이는 진귀한 보석들이 4,000km의 북극 심해 평원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신비하고 아름다운 지역 북극에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미래 에너지 자원인 하이드레이트 가스 등 막대한 양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어서 국가 간의 자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구의 자원의 보고가 되고 있는 북극, 지구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땅 북극, 저마다 서로 차지하고 개발하여 이익을 보려는 이 북극 땅에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극의 위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북극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3일자 위키리크스 외신 보도에 흥미로운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것은 전 지구적인 온난화 현상으로 북극의 해빙이 줄어들면서 석유 시추가 가능한 지역이 늘어났다는 사실인데요. 그러자 북극에 묻혀있는 석유를 서로 먼저 시추하려는 자원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북극 연안의 주요국들이 최악의 경우 북극에서의 무력 충돌까지 예상하며 자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실상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해군 지휘자인 블라디미르 비소츠키는 북극에서 국가 간 힘의 재분배를 위해서 무력을 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하는군요. 에너지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북극의 석유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22%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소 400억 배럴에서 최대 1,600억 배럴이 묻혀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가스는 전 세계의 매장량의 30%인 44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외신은 지구 온난화와 기상 이변으로 각국이 고통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반사 이익을 북극에서 찾아내려고 석유 전쟁,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각국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민단체 국민위원회 연구원 안드레아 하든 도너휴 씨는 지구 온난화로 북극에서 새로운 석유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는 어리석은 것이라면서 새로운 자원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더 심각한 기후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2007년 이후 북극 해저 4,000m에 국기를 꽂고 바다 밑속이죠. 석유를 시추하는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극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해설위원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해설을 청해서 들어보면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기로 하죠. 강병국 목사님.
예, 이번에 그 북극의 이 얼음 빙산들이 녹으면서 그 가운데 묻혀 있는 이 천연 자원에 대한 전쟁이 생긴다. 이제 분쟁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또 신문에서 읽으면서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독도의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독도에서 그렇게 싸울까요? 물론 그 이 바다의 거리, 그 해협에 대한 그 이제 고난, 그렇죠? 영유권에 대한 전쟁이기도 하지만 그 독도 밑에 있는 엄청난 광물질, 어떤 사람들은 히토리우, 어떤 사람들은 많은 비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그 북극 문제에 있어서 이슈는 유전이죠. 오일필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미국의 오일 문제, 다시 말해서 이 유전에 대한 시추 문제를 조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1960년대에 OPEC country, 다시 말해서 석유를 생산하는 그런 국가들과 특별히 사우디아라비아와 비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공개되어 있는 비밀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제 미국이 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쉐브론이나 엑선 같은 쉘 같은 그런 컴퍼니가 가서 거기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유전 필드를 그걸 시추해서 다 이제 판에 줄 터이니 이제 이것을 사고 팔 때 미국 달러를 사용해 달라. 그리고 이 파낸 것은 미국의 정유 공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정유시켜서 이것을 팔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밀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엄청난 돈을 벌 것입니다. 당신이 엄청나게 부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리면서 그러나 그 판권과 정유하는 모든 권한을 그리고 또 그것을 사고 팔 때는 미국 달러를 가지고 사고 판다는 것을 계약 조건으로 해서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비밀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다음에 지금 와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는 OPEC 칸트리에서 이제는 정말 유전이 고갈된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 아니면 70년대에 이 미국에서는 계속 이제 유전을 시추해 나가다가 여러분 이 알래스카에서 어마어마한 유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OPEC 칸트리에 있는 OPEC 나라들에 있는 유전보다 훨씬 크고 매장량이 많은 그런 유전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것을 덮었습니다. 그것을 발굴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본 것입니까? 지금 이 중동 지방에 있는 특별히 사우디아라비아에 묻혀있는 매장량이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고 또 이것 때문에 굉장한 문제가 생길 텐데 또 그렇게 하다가 이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뛰게 될 때 그때 미국에서 이 기름 유전을 시추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작전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작전들이 정치적인 작전들과 또한 아주 이기적인 자기 국가만의 이익을 위해서 계획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계 모든 나라에 퍼졌고 모든 나라가 그렇게 계획하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에 북극에 있는 이런 유전에 대한 서로 차지하기 위한 분쟁도 앞으로 엄청난 쟁점화, 전쟁화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러한 분쟁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오일 없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산업화가 갑자기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지구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여러 가지 문제를 더 야기시키는 것 같죠? 기후학적으로는 7월 평균 기온이 영상 10도 이하인 지역을 북극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유라시아와 북미 대륙으로 둘러싸인 이 거대한 바다 북극해는 그 넓이가 950제곱킬로미터로 지구 해양의 3%를 차지하고 있고 한반도 면적의 약 55배나 된다고 합니다. 북극해는 바닷물이 얼어서 형성된 해빙으로 뒤덮여 있는 바다로 해빙의 두께는 2에서 3펜터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북극해 중앙부에는 수심 4,000km의 심해평원이 있고 이곳의 최대 수심은 5.44펜터미터에 이르지만 30% 이상이 대륙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 땅에 변화가 생겼죠. 이 북극의 변화는 또 지구 기후에 영향을 미쳐서 각종 홍수와 재난이 생기게 되는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평균 기온은 10년간에 0.2도씩 상승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다양한 지구 기온 변화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서 북극 지방의 빙하 덩어리가 아주 빠른 속도로 녹고 있기 때문에 빙하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여기서 강명수 해설위원의 해설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의 징조들이 지금 한꺼번에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하늘과 바다의 땅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문제가 얽혀서 문제가 돼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북극과 남극 그리고 적도 그 장소와 공간을 가리지 않고 지구의 도처에서 일어나는 재난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께서 곧 오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 이건 사실 뭐 10여 년 전, 20년 전만 해도 공상과학에나 나올 만한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원래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광선의 한 90%는 그 남극과 북극에 있는 그 빙하에서 반사됨으로써 지구의 온도가 지구의 기후가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이 지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대기권에 문제가 생기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 그 기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북극에 얼음이 녹는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북극에 땅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반사할 얼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의 징조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북극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닷물 온도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대양의 심각한 그 5대양의 그 바다의 물의 온도가 올라가게 됨으로써 이 기후변화에 아주 급격한 치명타를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큰 바다에서 허리케인과 태풍이 너무나 자주 생기고 있으며 아주 거대한 규모로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침범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무슨 일을 또 우리에게 미치나요? 곡물에 큰 영향을 주고 농사가 안 되고 곡물 가격이 아주 치솟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참 먹고 사는 시대가 정말 심각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애의 빛에서 이런 재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시골에 가서 자급자족하면서 살 것을 저희가 조언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하늘에 구멍이 생기는 일들이 생기고 대기권에 큰 변화가 생겼으며 오염이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북극에 있는 얼음까지도 녹아내리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북극에 얼음이 녹아내렸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얼음이 녹으니까 이제 대지가 드러났죠. 대지가 드러나니까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은 그 대지 밑에 깔려있는 지하자원까지 또 탐욕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오일과 여러 가지 광물질과 지하자원들의 모든 선진국과 강대국들이 지금 거기에 깊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온 세계가 힘을 합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의 해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본성적인 죄땜과 이기심 때문에 또 다른 악과 또 다른 문제를 낳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도 이러한 움직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구원을 주시기 전까지 지금 이 지구가 달려가고 있는 이 방향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큰 문제죠. 영적으로 눈을 떠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진짜 곧 오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징조들이 언론과 미디어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때 우리가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극의 위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주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강찬수 환경전문기자는 보고하기를 2007년에 유엔기후변화위원회가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올라가면 도대체 어떻게 되길래 그럴까요? 그 답은 기후재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2도 상승을 막으려면 세계 각국이 지금 하고 있는 가스 배출량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이죠. 심하게 말해서 인류의 현재 생활 양식 자체를 거의 다 바꿔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인 것입니다. 벌써 기후 재앙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또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죠. 한국만 해도 사과 재배지가 강원도 양구까지 북상을 했고 또 동해에서는 명태가 사라지고 멸치가 잡히고 있는데요. 최근 30년 사이에 전 세계 밀 생산량은 5.5%, 옥수수 생산량은 3.8%가 줄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20%나 뛰었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북극의 위기는 곧 우리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강병국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 목사님.
여러분, 이 북극이 빙하를 녹아내리면서 해수면이 참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 해수면이 올라가서 많은 육지들을 잠기게 하고 섬들을 잠기게 하는데 앞으로 1000년 걸릴 것이다, 500년 걸릴 것이다, 나중에 100년 걸릴 것이다, 50년 걸릴 것이다.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10년도 안 걸리다. 아니다. 이건 5년도 안 걸리겠다. 큰일이다. 홍콩 같은 데는 완전히 잠긴다. 뭐 이제 섬들은 다 잠긴다. 이러한 이야기가 보고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생태계 문제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엔 그 빙하가 녹으면서 이제는 영국 또 거기에 이제 그린랜드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쭉 북극을 통해서 이 얼음을 헤치면서 가서 이 항해 길이 나서 대서양까지 올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그래서 벌써 그렇게 해본 배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신문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북극에 얼음이 내리면 녹으면서 그 밑에 드러나고 있는 유전에 대한 이 분쟁 문제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 봉착했습니까? 식량의 부족. 물의 부족, 공해 부족, 공해의 문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인류 모두에게 큰 정말 이 위협을 주고 있는 당면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아무리 이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뛴다고 할지라도 경제적인 파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국은 심각한 문제 봉착해 있습니다. 유럽 어떤 의미에서 지금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보다 유럽 경제가 더 큰 급박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세계의 제2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 어떻습니까? 쓰나미와 지진과 또 그 원자력 발전소의 폭파 사건들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3대 중요한 경제권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 곳이 남아있습니다. 어딥니까? 중국입니다. 지금은 제가 중국에 대해서 해설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경제적인 엄청난 위기에 이 세계가 처해 있는 것은 아주 우리가 정말 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오일 문제가 어떻게 연결될까요? 여러분, 이 미국은 이제 이 경제적인 큰 문제를 당면하고 그리고 또 오펙 그 산유국들의 문제, 여러분 요즘에 그 오펙 산유국들과 중동 지방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폭동을 일으켜서 해방시키는 자유주의적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게 좋기는 좋으나 지금까지 그 오펙 국가들이 강력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이끌어나간 그 힘은 잃어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미국이 정말 감춰져 있던, 덮어버렸던 유전들을 시추하면서 다시 엄청난 이익을 얻으려고 계획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까요? 여러분, 이 인간의 이기심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여기에 마지막 시대에 은과 금이 녹이 쓴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가서 재물을 축적할 것이다. 노사 간에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들 가운데 큰 싸움이 생길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이제부터 준비해라. 욥의 인내를 배워라. 왜?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또 늦은 비에 대해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말씀하셔서 이것은 분명히 마지막 시대, 정말 최종 인간의 역사 마지막 부분에 있는 또 예수님의 재강림을 강조하시면서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경제적인 큰 타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는 자와 없는 자,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사이에 엄청난 분쟁이 있을 것에 대해서 성경은 예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정말 준비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극의 위기는 재정난과 또 자연재해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할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연관되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1년 6월 27일 중앙일보 연합뉴스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실었는데요. 남극에서 3,400km 떨어진 뉴질랜드 해변가로 헤엄쳐온 새끼 황제 펭귄이 건강 악화로 동물원 신세를 지게 됐다는 기사를 보도해서 화제를 낳았습니다. 이 새끼 펭귄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해변의 모래를 눈으로 착각해서 모래를 과다 섭취해서 펭귄이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하는데요. 뉴질랜드 자연보호부는 황제 펭귄이 두 차례나 뱃속에 이물질을 빼내는 수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웰링턴 동물원의 리사 아길라 박사는 말하기를 펭귄의 뱃속에서 모래와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3kg이 가량 나왔다고 해요. 자칫 배가 터져서 죽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황제 펭귄은 눈으로 눈 아시죠? 여러분 눈 쌓인 눈으로 수분을 섭취하는데 영상 10도를 넘나드는 뉴질랜드의 무더위에 탈수 증세가 나타나면서 모래와 눈을 구분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초래한 북극의 위기로 동물들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네요. 인간의 이기심이 좀 부끄러워집니다. 자, 여기서 다시 강명수 편집부장의 해설을 곁들여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그 징조와 증거는 북극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께서 오신다는 증거를 보기 위해서 북극에 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속에서도 예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사실 재림의 징조를 따지고 보면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재림의 징조가 어쩌면 가장 분명하고 강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말이죠.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벨론이 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한 증거로서 징조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과 천사들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시대 이 교회가 바벨론이 되면서 거기 귀신의 영들,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이고 가장 분명한 재림의 징조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귀신의 영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그 모습을 한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어떤 과정을 통하는지 한번 그런 모습들을 한번 실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여러 종류의 그 컨설턴트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그 컨설턴트 비즈니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주는 회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 음식점 그 컨설턴트 회사가 있는데 그것은 적자가 나고 있는 음식점을 이 전문가들이 찾아가서 그 적자 나는 음식점을 그 흑자로 전환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점이 이 컨설턴트 회사에 와서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희 지금 가게가 음식점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흑자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전문가들이 그 가게에 나갑니다. 음식점에 가서 인테리어도 바꾸고 메뉴도 바꾸고 주방장도 바꾸면서 그 음식점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켜주는 거죠. 이런 종류의 비즈니스를 컨설턴트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지금 놀라운 사실은 교회 컨설턴트 비즈니스가 미국에서 성업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교회 성장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신학자들과 목사와 또 음악 전문가와 컴퓨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하는 곳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교회가 교인들이 너무 적습니다. 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교인을 빨리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교회를 크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면은 이 교회가 그 교회 성장 전문가들에게 연락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 그 교회 인테리어, 조명, 또 건물 구조, 프로그램, 모든 순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면밀히 파악하면서 그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이게 참 좋은 것처럼 보이죠?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진리 중심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의 기본 전략에 의해서 설교도 바꾸고 모든 것을 바뀌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명,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인 그 초점에 맞춰서 바꿔나감으로써 거듭나지 않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 지금 이 교회 마케팅, 교회 컨설턴트 비즈니스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성업 중인데 한국 교회에서 이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적인 대형 교회들이 수십 개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마케팅의 대상으로 삼고 있나요? 교회의 복음을, 교회는 회사로 보고 복음을 상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의 설교를 값싼 은혜, 이 복음을 값싸게 팔기 위해서 설교를 값싸게 만들어야 돼요.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야 돼요. 은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또 음악을 세상 음악으로 들여오고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채우고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이 세상의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바로 이렇게 교회가 흘러갈 때 요한계시록은 말하기를 그것을 교회가 그 귀신들의 모이는 처소가 됐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설교는 어떤가요? 음악은 어떻습니까? 조명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는 진리를 세우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교회 성장 전문가들, 이들이 교회를 바벨론으로 만들고 있는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나가 있는 교회 맨 앞장서서 달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롤스 로이스 마케팅이 있습니다. 이 롤스 로이스는 1년에 참 몇 대밖에 만들지 않기 때문에 아무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일도 그 자동차는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뭐 물론 자동차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물 받은 거죠.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자동차는 광고도 안 하고 선전도 안 합니다. 워낙 귀하기 때문에. 이 교회 전문가들은, 성장 전문가들은 복음을 기복신앙, 은사, 모두들 갖고 싶은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으로 복음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교회 성장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교회의 위기와 북극의 위기,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 던져주고 있죠. 오늘은 북극의 위기와 자원전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문명의 이기와 사람의 이기심이 북극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북극의 위기가 다시 우리의 생활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될 그날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끝나는 날, 그래서 인간이 이기심이 초래한 모든 비극이 끝나는 그날, 그날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행복하게 평안하게 마음 놓고 문제없이 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